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자랑할 것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당장 뭔가를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랑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실 제가 보면 뭐 사실 자랑할 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방 가서도 제가 뭐 어떤 자랑을 제일 많이 하는지 보니까 자식 자랑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성경책을 큰애는 이번에 12독재를 했다느니 뭐 이런 자랑을 해요.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1등을 했다는 이런 자. 예,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1등을 했어요. 그동안에 저기 뒤에 쳐져 중반 정도 가더니요, 이제 이 부산에서 원래 하던 그 모습을 조금 회복을 한 것 같아요. 해서 칭찬을 해줬는데요. 근데 사실 그건 별것 아닌 거죠. 그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크게 보게 되면은.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고 최순자 권사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오늘 가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왔는데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첫날 임종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갔을 때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에 관해서 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게 또 떠올랐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신방을 대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구정 지나고 아내가 한 번 더 가보면 좋겠다고 자꾸 얼굴이 떠오른다고 그래서 신방을 우리 셀 리더와 함께 또 같이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앉으셔서 찬송을 조금 하시더니 누우셔서 또 찬송을 다 외워서 따라서 하세요. 참 신실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눈이 어디로 갔냐면은 권사님의 그 발가락으로 갔습니다. 발가락을 보니까요. 발톱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두껍게 층층이 쌓여져서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안 깎으면요 길게 삐져나오는 것보다는요 위로 두껍게 쌓여져 갑니다. 그 손톱깎이를 가지고 깎으려면요 깎을 수 없어요. 손톱깎이 입은 요만한데요 발톱은 이렇게 두껍다고요. 혹시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이 계시면은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요 병석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발톱을 자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발톱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 같이 갔던 권사님도 제가 손두깍이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못 깎습니다. 너무 두꺼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그 장모님 발톱이요 정말 우리 권사님보다도 더 두껍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톱 깎기를 가지고요 발톱을 다 깎아드렸습니다.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 깎아드리니까 장모님이 굉장히 수줍어하셨어요. 사위가 발톱을 깎아줬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위에게 발톱 이렇게 내놓고 깎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연세가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줍어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 누워 계신데 발톱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깎아드렸습니다. 아마 천국 가실 때에 너무 발이 홀가분해서 이렇게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서서 임종예배 때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이거 자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제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도 참 잘 해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병석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시면요 가실 때 큼지막한 손톱깎이 가지고 가세요. 가셔서 깎아드리세요. 힘이 없어서 이건 못 깎아 스스로 못 깎는다고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사실 자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 외에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고 보면 반드시 자랑을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 나머지는요 교만입니다. 나 자신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입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시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는요. 같이 한번 읽죠.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 속에서 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구제를 조금 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선을 베풀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조금만 것을 자꾸만 부풀려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내가가 자꾸 떠오르죠. 18세기 독일에서 훌륭한 목회를 했던 진 프레드릭 오버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오버리 목사님이 어느 겨울날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골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게 되어졌고 가도 가도 눈 속에 파묻혀서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마침 그 길을 잘 아는 분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태워서 마을로 같이 태워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방까지 마련을 해주면서 편히 쉬시라고 이 목사님은 너무 고마워서 목사 그분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시죠?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그때 제 이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돈을 대신 내어주면서 주인에게 그러죠. 부비가 더듬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소 하고는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구제를 할 때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름 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분은요, 주님에게서 상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자는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챙겨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상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선을 행하도록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켜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이름은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죠. 일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그 여러분 차인표시라고 혹시 예 아시죠? 차림표 말고요. 차인표시. 차인표시가요, 국민에게 감동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요, 여기저기 들어가서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더니요, 정말 감동이 많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악플을 늘 어디서나 아무리 선한 일에도 이 사람들, 네티즌들이 악플을 다는데요, 악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번에 처음 보았습니다. 여기 차인표 씨가 했던 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댓글을 다 달아놓고 있어요. 제 마음에 제일 많이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요, 당신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기사를 쭉 다 한번 읽어보았더니요, 차인표 씨가 그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직 쓰레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직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보았더니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시는 김정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김정한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면서 차인표 씨가 사회를 보는, 보니까 그 컴패션인 것 같아요. 그 사회를 보는 그곳에 갔다가 풍선을 주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풍선이 선물인 줄 알고 이 목사님이요 많이 주웠대요. 무려 7개나 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제3세계에 또 가난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 결연을 맺어주는 그 아이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물을 줍기 위해서 주었는데 보니까 7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주운 겁니다. 그 풍선 속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죠. 이거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 4만 5천 원씩 매달 붙여줄 수 있을까? 돈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휴지를 주어야 되겠다. 폐지를. 그런데 교회 앞길을 보니까요,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주워버리면 저 할머니들이 못 줍지.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내신 게 구두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구두 닦는 것을 두고 구두를 닦으면서 한 벌 하나 닦으면은 2,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7명을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무리 부자라도 남을 돕지 않으면은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남을 도우면은 그는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의 죽음으로 혹시 이 10명의 아이들을,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 차인표 씨가 그 목사님에게 비하면 나는 아직 쓰레기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자랑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질과 또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다 참으셨습니다. 아주 극악한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도 다 감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죠.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차인표 씨는 자신을 쓰레기라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똥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센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로마인이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고통을 감내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장인에게 반지 안에 이름말을 좀 기록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사건이 있어도 이 글만 보면은 이겨낼 수 있고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이 글만 보면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나갈 수 있는 짧은 글귀를 이 반지 안에 기록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었던 이 장인이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 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고민을 딱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너무나도 쉽게 이 글귀를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사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를 너무 절망 속에 빠뜨리게 하는 그것도 사실은 조금 지나가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에서 근질근질했던 그것도 조금 지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자랑거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별 도움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 자랑하다 보면 해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자꾸만 근질근질한 거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다 잠깐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것도 조금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십니다. 그때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가 버리죠. 예수님께서도 이 자랑하는 문제를 다루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루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구제하는 거 큰 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죠. 네가 어떻게 해서 구제를 했느냐, 왜 그것을 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행입니까? 이것을요,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알리기 위한 구제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전도인지, 나를 알리기 위한, 내 이름을 위한 그러한 선행인지 이것을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 참 구제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요 구제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분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하는 게 그게 사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싶으면요 다른 분에게 잠깐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분의 부탁을 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누군가가 이걸 좀 전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은요 이 마음에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힘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동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동기가 뭐냐 하면 6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모니터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요거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사람에게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구제는요 즐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 우리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제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은 아무런 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제를 했던 거 혹시 사람에게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 있다면요 이제부터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 동기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만 좀 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좀 이거 알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거는요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느 사장이 직원을 통해서 그 구제하는 그 신문을 내는 곳에요. 이렇게 그 구제금 금일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 얼굴 좀 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분들만 내어준다고 그랬더니요. 그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금일봉을 다시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제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그 중심을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현재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그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그 구제는요 구제하고도 그 마음이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중세기에 그 어느 수도원 원장이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수도원 중생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이 원장이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이요. 맨날 투덜댔죠.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래서 그 수도원생을 그 학생을 막 미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원장이 학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새를 한 마리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흩어져서 아무도 없는 장소에 혼자만 있는 장소에 가서 그리고는 그 새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선생님에게 가지고 왔죠. 근데요 그 원장이 사랑하던 그 학생만 유독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혼날 거다. 선생님도 이렇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을 혼내겠지 하고 어떻게 하나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장이 그 사랑하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새를 죽이지 않고 왜 살려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이제 내가 이 학생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학생은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눈빛, 그 눈빛을 의식을 하고 살았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눈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이 하는 그 구제, 이 학생이 하는 그 선행, 이 학생이 하는 그 의는요, 바로 진짜 구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선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구제입니다. 내가 얼마를 구제했다고 여러분 그 기억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하고 난 다음에는,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놓으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염소의 무리에 끼어가 있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파하고 있을 그때에 모르는 척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아도 남의 일처럼만 여겼었다고 그랬더니 염소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2011년 12월 25일 그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라면도 몇 박스 사서 찾아갔었습니다. 도와주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것이 자신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언뜻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도 특별히 그 날짜들 그때 했던 것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요,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보았었고 내가 병이 들어 있을 때 병문안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었지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찾아와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었지 힘이 되어 주었었지 내가 낙심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해 주었었지 그랬더니 양들의 말이 뭐냐면은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저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시죠. 구제하고는요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냥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연중 행사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물을 마시고 밥을 먹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평상시의 삶이 이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그렇구나.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날짜와 전혀 상관없을 때도 그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보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핸드폰에도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모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다 알고 있다. 너는 네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그게 평상시의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겠지만 나는 네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던 그것을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었었다고요. 그래도 내게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힘내라고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단 말입니다. 내 삶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주님께서 꼼꼼히 다 기록을 하고 계세요.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를 찾아갔었지,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었지, 위로해 주었었지, 네가 라면도 한 박스 사주었었지, 다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세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세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은밀하게 구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또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요,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새벽 예배도 같이 나가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엎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 기록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안 알아줍니까? 괜찮습니다. 그 알아주지 않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어져요.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게 더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에게는요, 그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내가 알리겠다, 하나님께만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구제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